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시편 말씀에 있는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참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제 세상은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이 너무 적어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어디에 소망을 둘지 몰라 방황하는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평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시편 147편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147편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즐거움이요 찬양은 합당한 것임이라. 주께서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는도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의 주는 위대하시며 큰 능력을 지니셨고 그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주께서는 온유한 자를 높이시고 악한 자는 땅바닥에 던져버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프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는 구름들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서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한 기록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시편 말씀을 볼 때 예수님에 관한 어떤 말씀이 예언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느 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걸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 예언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고 모두가 다 예언입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주님을 찬양하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님을 왜 찬양하는가? 뭐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물론 그것도 찬양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님이 앞으로 이룰 일을 알고 그것을 보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소소한 것들은 주님이 다 책임지기 때문에 그거 좋아서 찬양하고 그거 안 된다고 슬퍼할 때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좋고 그게 즐거움이고 찬양은 합당한 것이다. 왜 찬양이 합당한 것인가? 교회마다 주일날 성가대를 동원하고 찬양 인도자를 동원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하는 이유를 확실히 모르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찬양한 이유에 대해서 첫째로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는도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다 모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4분의 1 정도만이 본토에 살고 있습니다. 한 500만 정도 살고 있고 나머지 1500만은 다 여전히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으신다. 예루살렘을 지으신다는 건 영어로 build up 예루살렘입니다. 지으신다, 새로 지으신단 말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건 테러의 도시고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고 함께 모여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주님이 지으신다, 다시 빌드업한다. 에스겔서 보게 되면은 주님이 지으실 성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와서 사회로 흘러나가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것이 나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지으시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때 그때 지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정말 소망 없이 헤맵니다.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으시는 때다. 이건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이 천년왕국에서 이것이 문자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유엔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영원토록 가게 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오시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을 줘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세뇌당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이사야 60장 보면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음이 상한 자다.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물론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2,100 년 동안에 지금까지도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을 어게인스트 해서 이스라엘 편에 들지 않고 이란 편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풍전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때가 다 됐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물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음이 상한 걸 고치죠.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완전히 broken hearted입니다.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이 지상에 나오는 태어난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요, 자기들이 처음에 잘 몰라서 그렇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마음에서 일곱 가지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 간음, 음행, 도둑질, 살인, 사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자라면서 하나하나 나타날 뿐입니다. 하나하나 나타나서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음행하기도 하고요. 간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이건 자라면서 그게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감추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너희 마음에서 나온다. 사람의 마음이 일곱 가지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지금 사실. 스스로 압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누구를 미워해도 참을 뿐이죠. 음란한 생각이 들어도 참을 뿐이죠. 지금 세상 말로 도 같았다는 거죠. 그 정도지요. 결국은 주님이 볼 때는 그 속에 드는 일곱 가지 악한 것들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그냥 있습니다.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브로큰 하트입니다. 쉽게 해서 유리병을 딱 던졌는데 부서졌죠. 부서진 것을 다시 원대복귀시켜서 그 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크레이지 글루를 붙여도 안 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난리, 전쟁 이런 것들 점점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결국 그런 말씀을 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은혜를 주고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지만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복수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한다고 그랬습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가보니까 사람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젊은 아이들 만나가지고 전도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우겠냐고 하니까 배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연락처만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가면 아마 젊은이들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만 해도 미국이 그들을 위한 때인데 지금은 유행과 더불어 이제 완전히 이제는 그들이 도가니 든 쥐가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아이들이 소망이 없어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젊은 아이들이 아메리칸 드림 이제는 안 믿습니다. 우리 이민 1세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나 왔는데 와보니 뭐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다 신기루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미국이 해결 못합니다. 영국도 해결 못하고 러시아도 해결 못합니다. 주님밖에는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신다. 이거는 지금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목사도 못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서 회개할 때 씻김 받을 때 이것이 결국은 상처를 고치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도다. 별들을 헤아리신다. 여러분, 이 천문학자들은 별의 숫자를 자꾸 제시하는데 사실은 별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 숫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면 아니 우리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태양계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수천억 개다 이러고 끝나버렸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신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도다.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할 겁니다. 왜 부르실까요? 주님이 이름을 부르는데 지금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멋대로 뭐 이거는 곰의 자리다. 사자 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건 별자리가 이름이 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잖아요. 그건 하나님 붙인 거하고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신대요. 언제 부르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 하나하나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면 사망이 없어지면은 하늘과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그때는 별들로 다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다 나오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를 뿐입니다. 모를 뿐입니다. 세상에서도 말이죠. 대학교까지 나가려면 16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은 한 권밖에 없는데 16년은 그냥 1년도 공부 안 합니다. 주일날 설교 한 편 듣고 집에 가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말씀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나마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니까. 이게 비참한 현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랬죠.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을 상고하라. 이거는 search the scriptures.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한 말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네가 내가 누군지 모른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않고서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막연히 만들어 놓고 예수 주여 하지만 그거는 다른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구나. 교회는 오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러 오는 게 아니라 썩어질 것을 찾으러 오는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의 주는 위대하시며 큰 능력을 지니셨다. 그리고 그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이건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재하신 분입니다.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 주님은 모태에서부터 나를 살펴보고 아셨다. 주님은 앞뒤로 나를 감싸시고 나에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믿질 않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하며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믿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도 바울도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은 너희가 잘 받아들이는구나 그러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이걸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상담자요, 그런 분 아닙니까? 놀라우신 분 아닙니까? 전능하시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거를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게 참 비극입니다, 이게. 근데 배워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자신을 믿는 거죠. 자신의 신념을 믿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나와도 자기 나름대로 형성된 어떤 자기의 페이스, 자기의 self-confidence, 이걸 딱 가지고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주께서는 온유한 자를 높이시고 악한 자는 땅바닥에 던져보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 산상순환할 때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Inherit the earth 그랬습니다. Inherit the earth.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37편을 봐도 온유한 자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은 지구예요, 지구.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고 만왕의 왕 만주주로 오시면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은 다 왕권을, 대통령직을 다 내놓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 사표를 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에게 주려고 예배 놓은 거예요, 이게. 이걸 알게 되면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이거를 아니까 지금 시리아나 이 모슬렘권에서 어린아이들까지도요. 이걸 아니까. 이북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걸 아니까, 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걸 아니까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또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너 크리스찬이야 그럴 때 예스 그래 죽었어요. 이걸 아니까 죽는 거죠. 손양한 목사님도 이걸 아니까 그 자녀들이 죽었을지라도, 공산당원에게 죽었을지라도 그들이 부활해서 영광을 받을 줄 아니까 손양한 목사님이 뭐라 하면, 일본 법정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일본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 검사가 왜 망하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왕국을 세우면 일본도 다 망한다. 온 세계는 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손양한 목사가 다 존경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믿는 신앙을 존경하지 않아요. 손양한 목사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앞으로 오셔서 이 땅에 세울 왕국을 그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왕국이란 단어를 전부 여호와 증인에 뺏겨가지고요. 왕국이란 말만 해도 다 졸도해버려요, 목사님들이. 예,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킹덤이 뭡니까, 영어로? 킹덤은 왕국이고, 네이션은 나라입니다. 분명히 영어로 킹덤으로 되어 있는 건 왕국이죠. 왜? 왕국은 왕이 다스린 나라예요. 저 영국 보세요.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있잖아요. 그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그게. 이게 좋은 말은 다 이단에게 뺏겨버리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온유한 자들을 높이신다. 이건 당연한 거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말씀 그대로 악한 자들을 땅바닥에 던져버리시는도다. 한번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나?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19장. 19장 11절부터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문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인간들이 말이죠. 유엔을 비롯해서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요. 옛날 6.1 전쟁 때도 아랍연합군이 경상남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엄청난 역사라서 가지고 6일 만에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집트의 탱크가 역사를 안 하게 만들고요. 시리아 군대들의 그 무기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다 항복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포로로 잡혔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의 동편을 찾아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6.1 전쟁 유명하잖아요. 6일 동안 전쟁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 날 쉬게 하려고 6일 동안 끝난 거죠. 주님이 직접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짐승이 잡히죠. 적그리스도가 잡히죠. 또 거짓 선지자도 잡히죠.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다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들이 모든 장군, 왕들, 뭐 자유인, 종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든 살을 다 먹을 것이다. 비참하죠. 실제 이것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됐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시체가 있는 곳에는 새들이 모인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보면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인자로 온다는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걸 얘기해요. 그 산업범의 한 그럽니다. 그 주님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인자가 그랬죠. 그럴 때 산업범의는 대문자 산업범의입니다. S가 대문자죠. 자,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함께 모이리라.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오시는 장면이죠. 오셔가지고 새들이 그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을 먹어버린다 그랬죠. 여기서 지금 주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독수리가 뭐합니까? 사람의 시체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를 예배놓은 거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독수리들이 많아진답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이렇게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욥기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요.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래요. 찾아보면 다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짐승보다 못한 거죠.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이 종교에 처했지만은 오래 살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새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그 요즘에 개 아들이라는 그런 욕이 온 세계, 뭐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악한 자는 땅바닥에 던져버리시는 도다.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면 7절 하프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첫째는 유대인들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 받고 정말 사도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약한 가운데 거하고 모욕받고 박해를 당하고 궁핍하고 또 공경에 처했을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볼 때 결국은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이 사도바울에게 약함과 모욕과 박해와 궁핍과 공경이 있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죠. 이 다섯 가지 십자가를 다 지는 사람은 멸류관이 다섯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걸 깨닫고요. 이걸 깨닫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다섯 가지를 기뻐한다.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각자 다 십자가가 있죠. 근데 각자 십자가가 있어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죠. 모욕도 당하죠. 궁핍하죠. 공경에 처했죠. 근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그래.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이걸 제거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너무나 그런 많은 계시를 받고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십자가를 주시는 거죠. 그 십자가는 지고 가라고 주신 거지 그건 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죠. 문제만 생기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 십자가 벗으려고 그래. 기도원가 가지고 금식하고 그래요. 그거는 지고 가라는 거죠. 억울한 일을 지고 가라는 거죠. 모욕도 지고 가고 내가 약해져도 지고 가고 궁핍해도 그냥 지고 가고 공경에 처해도 그냥 그대로 가라 이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정말 주님 때문에 받는 거라면 그거는 참 좋은 거다. 찬송가에 이런 말이에요. 세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이렇게 나오지만 영어로 보면은 세상짐이 아니라 십자가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러죠. 주와 함께 통치한단 말이에요. 옛날 18세기 19세기 있던 이 모든 성도들 찬송가를 만든 성도들은 이걸 믿은 거죠. 주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앞으로.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잖아요. 면류관이라는 거는 통치자가 받는 거죠. 왕관 아니에요. 크라운 왕관이죠. 이 땅에서 받을 게 아니라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받을 영광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추구 안 하고 자꾸 헛된 것 썩을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분주하게 다니며 재물을 못지만 누가 가질지 모르나이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줄 아는데 누가 갈지 몰라 벌어놓고 죽으면 남의 거 되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에 시간을 쪼개서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 속에서 진짜 소망이 뭐냐. 미국 땅에서 내가 몇 년 살면서 자식들에게 뭐 재산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청교도들이 온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뭘 할 거냐. 눈이 열리면 말이죠. 많은 영혼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참 반도에서 태어난 형편없던 민족이 말이죠. 로마의 중국의 속국이 될 뻔한 이 나라가 많은 백만이 넘는 사람이 여기 왔는데 왜 보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아 보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다 빚진 자다.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야만인에게도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의 심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멕시코나 중남미 다니다 보면은 옛날 한국의 50년대, 60년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빚진 걸 갚아야 되는 거죠, 그들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일을 보면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는 구름들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겁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뭐라 했습니까? 비가 오시네 그랬습니다. 비가 오신다. 그들은 막연히 저 하늘님이 있고 그분이 비를 내신다는 걸 믿은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죠. 그런데 비가 오신다. 비가 오시려나 보다. 나는 왜 그러나 그랬어요, 옛날에. 어릴 때. 이 서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비가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비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자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면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타락하니까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겨울비가 뭐 온다고 그러지만은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사람이 미쳐버린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앞으로 올 겁니다, 이제. 그러나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 소망을 붙잡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앞으로 될 일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기뻐하리 함이라.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기뻐하리 함이라. 이 땅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날에 내가 기뻐하기 위하여 모든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간다고 말하며 그가 참수를 당하였지만은 그가 면류관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지금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나이다. 우리 모두도 사도바울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